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친은 베냐민 땅 아도나스의 제사장 힐기야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수준 있는 신학을 가진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죠.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약 4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시기를 우리는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 시기가 절박하고 어려운 시대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한 시대가 어두울 때,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며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찾으시고 또 부름받은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인격입니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인물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삶에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고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그리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 임하니라라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제가 드림교회에서 처음으로 오후 찬양예배 때 설교를 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첫 설교 제목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 돌잔치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목사님,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위해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만나셔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미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한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사고 그리고 경험과 삶이 그 시대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렵고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사명을 깨닫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르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감정과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말씀 앞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우리 또한 동일한 말씀 가운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입니다. 전 어릴 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주위를 지켜가며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수련회를 쫓아다닌 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한주는 경기도, 한주는 전라도, 한주는 경북으로 그렇게 수련회 시즌이면 그렇게 수련회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때 저의 못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시간,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시간이 제게나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이 회복되고 더디지만은 조금씩 변화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예레미야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며 그의 장례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가슴은 설레고 흥분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며 느끼는 것은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처음 만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장면과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또한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일찍이 단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만나 뵌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택하였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체험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생하고 진한 체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엄청난 확신과 이 체험이 다시금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또한 뚜렷해질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만남 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제로 아이였죠.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이 단어는 아이, 소년 혹은 젊은이라는 표현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나이에 예레미야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아마 아직도 성인이 아니었을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알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그 부담감과 자신에게 닥칠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시는 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초라함, 부족함, 그리고 더 나아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한 성품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족함을 예레미야는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고 대면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과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이인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결핍과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며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은 자이고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수 겸손의 모범,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심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루시죠.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자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부족한 자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자 삶 가운데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에 육체와 영혼의 어떠한 형상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바로 채우심과 같습니다. 능력이며 회복이며 다시 살리심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여호와의 만져주심에 체험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분명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온 줄 믿습니다. 97년이라는 이 세월은 그냥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분명히 세워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이 은혜와 채워주시는 이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자리매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성전을 사모하며 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에도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관년이 배는 똥배. 이상하게도 정말 엄마가 그 노래를 불러주며 내 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나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절벽으로 곤두박질을 한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멍든 것들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붙어지고 성도들 사이 가운데 담이 있었다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하시는 엄마 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6장 이하의 말씀을 실제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에 대한 외침이 51장까지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큐티하고 계십니까? 우리 드림교회 새벽에서 그 말씀으로 본문을 보고 있죠. 저희 이청년부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해서 전체 지체들을 보고 큐티하자 하며 큐티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영향력을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형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가운데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5대양 6대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쁘게 구제사역을 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의료사역 등 많은 교회 안과 밖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 교회 건축 자금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금액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감히 구할 수 없는 물질의 금액이었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물질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의 때를 하나님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물질과 시간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회의 담을 넘어서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한 손에는 사랑과 한 속에는 복음을 들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며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아이와 같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하반부에 옵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네 가지는 우리가 눈으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 개의 동사만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암 네 가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런 이 뽑고자 하는 일에는 저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한 저항을 받아왔음을 우린 초대교회 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었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지키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았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와 사탄은 서로가 수건거리게 하며 당짓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님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막아 세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걸림돌, 방해되는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심고 세우는 것은 무너져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여러분, 이 뜻은 나를 녹이소서, 나를 만드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며 한 해의 표어로 삼았던 문구인데, 이것은 미국 워싱턴 주의 벨리헴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윌리엄 버니 목사님께서 그릇의 과정을 또한 그릇의 역사라고 이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믿음의 과정이요 또한 믿음의 역사라고 설명했죠. 끝으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흙덩이를 물로 부드럽게 녹여야 합니다. 녹인 것을 가지고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녹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그릇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완악한 것들이 녹아져야 하고 교만한 것들이 녹아져야 하고 죄악들이 녹아져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우리들은 주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려면 녹인 흙을 원하는 틀에 넣어서 그 그릇의 형체를 만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토기장이의 손에 이끌려서 그릇의 모양들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녹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틀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녹아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토기장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틀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의 틀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 우리의 것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릇, 마귀의 틀, 사단의 틀에 우리의 것을 부으면 우리는 점차 계속해서 그릇은 만들어지되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릇의 존재 가치도 그 용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만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악한 것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마귀의 것들로 악한 것들로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형상에 닮은 그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닮은 그 그릇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진정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끝입니다. 준비가 완료된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열장에 올려져 사람들에게 구경만 하는 그릇으로 된다면 그 그릇은 사람들에게 귀한 그릇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릇으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그릇은 세상에서는 귀하게 쓰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천한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귀히 여김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그릇의 가치가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가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처음 일어나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서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이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사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